갈라디아서 46번 메시지 기본적인 규례를 따라 행함.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그 영에 따라 행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40년 이상이나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6절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지만 25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교사들은 16절에 행한다는 단어가 살다, 움직이다, 행동하다, 존재하다의 뜻을 갖는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 영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다와 행하다라는 것이 같은 뜻을 갖는다면 바울은 왜 25절에서 그 영으로 산다와 그 영으로 행한다의 두 가지로 말했습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구절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들. 우리는 5장 16절과 25절의 행함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다른 헬라어로 사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일반적인 행함이란 뜻의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리저리 다니다, 살다, 존재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행함의 의미는 25절의 산다와 동등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행함이라는 단어를 스토이케오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헬러어와 동등한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 스토이케오는 기본 요소 또는 초등학문의 뜻을 갖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가 4장 3절과 4장 9절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명사형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인 규례 또는 원칙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스토이케오는 기본적인 규례와 원칙이란 뜻의 동사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역본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행할지니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본에서 이 구절을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킬지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헬라어 동사가 사도행전 21장 24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율법의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으니 다른 네 명과 함께 가서 결례의 예를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율법을 지켜 행하는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스토이케오, 즉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행할지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정해진 기본 규례나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창조를 삼. 6장 16절에도 스토이케오가 사용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마 여기서의 행하는을 기본 원칙에 따라 행하는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규례에 따라 라는 구절을 첨가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이 규례는 앞 구절에서 말한 대로 새 창조자가 되기 위한 규례를 말합니다.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은 새 창조를 사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창조뿐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할례자로 사는 것이나 무할례자로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새 창조를 사는 것이 중요함을 봅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와 옛 창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옛 창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새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소유합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없었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 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생각은 사람이 할례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예창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라내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여전히 예창조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할례자로서나 무할례자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는 새 창조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 창조로서 생활하려면 모든 것을 삼일 하나님과 하나 안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거듭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요소에 따르지 않고 타고난 생명에 따라 어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근면하고 성실하며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전적으로 예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창조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창조에 속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내 자신과 나의 천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까지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하나님의 성분을 가진 거듭난 생명으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나는 비로소 그가 나에게 순종을 잘하고 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에 의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분이 충만한 새 창조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랑, 즉 천연적이며 예창조에 속한 사랑은 타락한 피조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한 새 창조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새 창조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새 창조를 사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자신 안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가 충만한 우리의 거듭난 존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요소에서 멀어짐을 느낀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화는 새 창조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살아야 합니다. 가령 내가 다른 형제에게 거칠게 대했었다 합시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한 후 장로가 되었을 때는 거칠고 딱딱한 내 성격도 많이 세련되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게 되도록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점잖고 친절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상하게 할 때 나는 자제해야 하고 웃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이며 무할례자 안에서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조차도 나는 예창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의 가르침과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에 잘 이해 못할 경우 나는 참을성 있게 여러 번 설명할 것입니다. 이 친절과 참을성과 부드러움이 경탄할 만할지라도 새 창조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나는 나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요소를 가진 거듭난 존재에 의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아닌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이지도 않은 새 창조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규례를 행하는 행함이고 새 창조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규례를 행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새 창조를 살 것입니다. 이 규례가 우리의 규칙과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규율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규례와 원칙에 집착함.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어떤 원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본 원칙이나 기초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점잖고 화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자매의 집에 있는 미혼의 자매가 그러한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일 그녀가 화를 내게 되면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통회하며 울기까지 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결혼할 때 절대로 남편에게 화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맹세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맹세였습니다. 더욱이 이 맹세는 그녀의 전 결혼 생활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그녀는 이 기본 원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 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기본 원칙은 새 창조에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성질을 염려하기 전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 창조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잖고 순종하는 실행보다 새 창조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실행해야 합니다. 새 창조를 우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음. 새 창조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거룩한 요소인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소를 우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그에 따라 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 어느 선교사가 성경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은 같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도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지껏 배워온 공자의 도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을 동일시하다니 이 어떠한 소경입니까? 기본적인 규례인 그 영에 따라 행함.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 영의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고안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인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기초적인 규례와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표준이나 종교적인 요구를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거룩한 아들의 명분인 새 창조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아들의 명분인 새 창조를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그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까지 성숙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주적으로 단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들의 명분에 따른 이 생활을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규례로 삼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